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제도 주님 말씀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룸을 위하여 주님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씀을 조금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주님 뜻을 이룸이 되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4절 말씀 변론하심 몇 가지 변론의 내용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아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교묘하게 그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정탐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자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으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갈망하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면 친로마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23절 보시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전통 본문에 보면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귀히 여겨 잠잠하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셨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용되던 은전이었습니다. 동전이나 은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한 영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인 한 우리는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로마서 13장 7절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또 우리는 그를 섬기는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십일조와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것이 구약 율법의 규례이죠. 십일조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의무와 같은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감사헌금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명하신 일이고 신약교인들은 그것에 우리가 준해서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이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자, 두 번째 변론의 내용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불타 없어질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죽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고 이 세상만 믿으니 참으로 허무한 자들입니다. 그죠? 불신앙자들, 자유주의자들 또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은 실상 이 생만 아는 자들이니까 허무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언급한 모세의 법은 수혼제도라고 불리는 법, 수혼, 형수할 때 숫자를 쓰는 수혼제도라고 불리는 법으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이 법은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처음 낳은 아들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식이 없이 죽는 사람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었다고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사실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부활 때 결혼 관계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경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예수께서는 부활에 대해 몇 가지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로 복된 부활, 이게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복된 부활은 합당한 자들만 누릴 것이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 중에 생명의 부활이 복된 부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에 이끌리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복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부활입니다. 둘째로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천국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녀 출산이 필요치 않고 부활한 몸은 육신의 정욕과 죄성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죽지 않는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사람이 천사처럼 영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부활하면 나중에 다 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단지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37절 보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는 부활의 성경적 증거, 성경적 근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 직접 증거하는 구절 이사야 26장 19절이나 다니엘 12장 2절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이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에 대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 즉 죽은 인물을 기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은 다 죽었지만 그 영들은 천국에 살아있고 그 육체들도 어느 날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 소망을 확증하십니다. 부활은 가능하다. 있게 할 거야. 예,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고 말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4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세 번째 변론의 내용이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심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죠. 다윗의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또한 메시아께서 다윗의 주님이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주님, 온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의 근원, 이새의 그 뿌리가 되는 곳에서 싹이 날 것이다. 우리 인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죠. 이새의 뿌리는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되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그 메시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는 그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다윗의 뿌리는 그의 신성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변론의 내용을 다시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두 영역에서 살고 있고 그 두 영역에서의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을 온종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며, 신약교인들은 구약은 엄격하게 토요 안식일을 지켰으나 이제 주일, 신약교인들은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도시대부터 그런 주일 집회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까? 거기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속사도들, 사도들의 제자들의 글은 더 분명하게 우리는 더 이상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복된 날로 지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소득의 11조 이상과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다. 풍성함은 구약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니까 더 그 이상을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의 소유 전체가 우리의 생명 전체가 우리의 모든 것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의 11조 이상과 감사의 헌금을 즐거이 주님께 드릴 것이다.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했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 국민의 의무 그 가운데 포함 납세의 의무도 물론입니다. 탈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즐거이 낼 것입니다. 내십시오. 즐거이 내고 모든 법도 즐거이 지키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의 것을 세금을 공짜로 타먹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제 살 깎아먹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 서로 죽자는 말과 같습니다. 나라에서 살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모든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두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영역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으나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다. 복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활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그럴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거라, 12살의 외동딸인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 달리다 쿰이 소녀야 일어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 부활의 확증이므로 우리는 복된 부활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는 심판의 부활이지만은 의인들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아름다운 몸, 강한 몸, 죄성이 없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나와 있는 부활체, 성도들의 부활체는 그렇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건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부활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한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뿌리 아까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뿌리요 또 다윗의 주님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주님께 내 주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이처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으시나 신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적인 동등하신 동일하신 동의 같은 본체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구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적 구주 하나님 신성을 가진 구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이 시간에도 각 가정의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너무 나는 외롭다, 외로운 자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시편 23편도 놀랍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신적 구주의 말씀은 그것도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성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거라. 예, 이렇게 슬퍼서 늘 우울하게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좀 하하하 웃어봐. 기쁘게 웃어라. 스마일. 예, 웃어봐라. 웃어라. 위로를 얻어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라. 힘을 좀 얻어라. 힘이 있어야 살지 힘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예?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그래야 잘 식신이 잘 달리듯이, 예? 전기뿌리 전기가 있어서 아주 힘이 나게 잘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예? 힘을 얻어라. 또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도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는 신적 구주이시다. 두 영역에 사는 우리는 두 영역의 의무를 다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두개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적 구주를 깨닫고 늘 주님 모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두 영역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 영역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며 땅에 살지만은 다 허무한 육신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장차 복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인 줄을 알고 부활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성의 구주 신적 구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낙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도 주시고 노인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요양을 하면서 주님 바깥 거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고 주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때이지만은 그러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에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